네. 자녀들과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보물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아마도 스마트폰일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거기에 다 있죠. 내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더불어 내 눈이 수고한 온몸이 밝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So if your eye is healthy, the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에서는 마음과 눈을 항상 같이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마음과 눈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걸 성경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면 그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안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는데요. 성경의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With my whole heart I seek you. 그런데 18절에 가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그래서 the heart and eyes are always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마음과 눈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고 했는데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려면 우리의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We need to keep our eyes healthy. 22절에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보통 눈이 악한 눈과 선한 눈, good eyes and evil eyes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악한 눈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눈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는 눈. Evil eyes means that we always seek our own benefit, see everything from my own perspective, whether that is good for me or bad for me. And we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we see and how we view it. The good and healthy eyes means it is the heart that seeks the good of our neighbor and the glory of God before our own benefits. 건강하고 선한 눈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편안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나쁜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망경을 쓰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력이 좋고 나쁜 것뿐이 아니라 눈이 건강한가, 선한가,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보거나 사용하는 마음하고, 아니면 이거는 내 거니까 나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건강한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사람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사용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지만 오후에 또 피곤하게 되는 거, 수영장 가기로 놀러 가기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의 눈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라는 말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나의 눈이, 이 두 눈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의 눈이 혹은 영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초점을 맞추는 눈이 되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눈이 항상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보는 조그만데 옛날에 교회들은 주보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주보에다 주보를 읽고 있거나 낙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을 안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만 열심히 보면 좋은데 가끔 카포 그거 막 보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죠. 나의 눈이 무엇을 향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해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우리가 모으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맞추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맞춰보시죠. 총회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교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통계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단위인 건데 전체적인 집계가 다 나온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적어놓은 게 그걸 못해서 적은 게 지워진 바람에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큰 통계는 지난 3년 동안 개신교, 물론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신교 전체의 교인 수가 약 20% 정도 감소했다라는 보고가 나옵니다. 그 20% 감소했다는 얘기는 출석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멤버십이 감소했다라는 것보다는 출석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메인라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교단들은 30, 40% 이상 감소를 했고, 개혁주의 교단들은 10% 정도 보통 감소를 했는데, PCA 교단은 감사하게도 교인 수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아직 못 드리겠는데, 20년은 잠깐 줄었다가 21년에 회복세로 돌아서서 교회 수도 지난 3년 동안 한 개가 줄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들은 교회 수 자체가 20% 이상 감소한 거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서던 베프티스트도 역시 2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오는데,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숫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눈, 마음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가장 많이 토의가 되고 논쟁이 있었던 것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느냐. 그래서 2020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 예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제일 많이 나온 주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끌어대면서 온라인 예배가 더 성경,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라는 그 억지를 부리는 분들도 계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신학자가 그 유명한 NT 라이트라는 분과 한 대화가 소개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라는 분은 우리 조지아 쪽에 있는 PC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NT 라이트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면 예배에 50% 나오고 비대면 예배에 50% 나온다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NT 라이트가 뭐라고 꿈 깨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양을 봅니다. 꿈을 깨십시오. 그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실제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일일이 목회자들이 연락을 해서 교회로 나오라고. 그분들의 대답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번 PC 세미나들 중에서 그런 세미나가 몇 가지 있었는데, 공통적인 결론이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빨리 포기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팬데믹이 그래서 많은 그 교회론을 다루는 학자들은 팬데믹이 교회를 정화시켰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Pandemic has purged the church. 무슨 말이냐면 웃음을 다 걸러내고 진짜 성도들만 남겨두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탄이 이긴 것이냐, 하나님이 손해를 본 것이냐 라는 논쟁을 해왔는데, 네, 결론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교인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고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전부터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들어가면서 바이블 벨트에서, 그동안 그 전에는 20세기까지는 바이블 벨트에 가면 거의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커뮤니티에서 소속감을 갖는 멤버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위 피어 프레셔 때문에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놀랍게도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남부지방의 크리스찬들이 급격히 숫자가 준다는 통계는 계속 나옵니다. 그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놨던 1차적인 보고서가 2008년 정도에 서던 베티스트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피어 프레셔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위 말하는 컬처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피어 프레셔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노겐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나에서도 같은 통계가 나왔고 퓨 리서치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 일인데요. 팬데믹으로 한 번 더 정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교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기독교의 교세가, 교회의 세력이 미국에서 급격히 약화되는 건 사실인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부나 지역단체에서는 계속 교회들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왔고, 또 반대로 열심히 모이는 교회들은 열심히 모여왔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거나 엔데믹으로 바뀌어 간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시 정비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는 한 찾고, 와 우리가 계속 모이는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같이 노력하며 기도하며 힘써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이제는 네, 모든 것이 정리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재정비하고 재훈련하고 가을학기를 잘 준비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작년과 금년 우리가 세례 입교를 하는데 사실 성인 세례나 성인 입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불신자들이 찾아 나오는 것이 팬데믹 또 팬데믹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유학생들이 이곳에 오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하고 친구 보러 오기도 하고 점심을 주니까 오기도 하고 해서 교회로 대부분 9월에는 많이 몰려오다가 이제 줄어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뭐 공항 라이드를 해달라든가 아파트를 구해달라든가 하는 일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10여 년 전에는 참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많아서 많이 바빴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해이해졌다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야 될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유학받기 때문에 교회 온다라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아파트를 구하거나 뭐 공항에 와서 우버 타고 들어오면 되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도 라이브 없으면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우버 타고 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다는 부분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격주로 4번 걸쳐서 리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보이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훈련과 그리고 새신자가 처음 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훈련 끝날 때 마칠 때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 내용을 다 적어내셨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썼는가. 그리고 메모리 B에서 12개까지 다 알아요소들을 5가지 제목으로 나오는 10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가 잘 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떠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실 저스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Church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serves non-members. 멤버만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는 죽이는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는 교회. 그게 아니라 우리 밖에 교회 볼턴이 밖에 있는 성도들과 교인들,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었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는 저기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라는 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그거는 엄청나게 불행한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그 영혼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 비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학업과 사업과 직업을 위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차원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고민적인 인력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염려하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디테일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19절부터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 어디입니까? Where to invest? 우리가 은퇴 부자의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기 쉬운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총회 갔는데도 몇몇 목사님들 연금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심각하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것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생활을 딱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소유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또 비상시에 대비한 저축이나 보험을 금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거는 뭐 그분들의 소신일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금하지도 않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금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태도, 뭐 그러한 것들로 인해 끊임없이 염려하는 태도를 극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즉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이기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몰인정한 마음, 또 인생이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것들을 금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실전에 지적하십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다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계속 폭락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또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이 세상을 두고 떠날 때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하늘로 가는데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예,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일반 은총을 말씀합니다. 나누고 또 특별 은총을 나누어야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면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인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투자 또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고 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뭘 제일 먼저 보십니까? 주가를 보시나요? 아니면 콜레라 확진자 수를 보시나요? 뭐 저도 그런 것 보기는 보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식별하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뇌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눈이 우리의 몸이 일하는 것을 돕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마음과 눈을 동의어로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느냐, where라는 단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home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있느냐, 땅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냐, 땅에 있는 물질의 신이냐를 판단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는 것이다. 첫 번째 문단이 던지는 where and whom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Where and whom? 예수님 던지신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실 25절부터는 34절까지가 한 문단이기는 한데요. 먼저 30절까지 나누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What do you worry most? 여기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를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21세기 사회에서는 더 많은 것을 염려합니다. 여러분, 학업을 염려할 것이고, 취업을 염려할 것이고, 또 직업을 염려할 것이고, 가정, 자녀, 많은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We worry about everything. Not just food and clothing.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의역을 하면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현재형이나 명령형 현재는 항상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하는 이 말은 좀 의역을 하면 Stop being anxious 또는 Stop worrying about life 이런 뜻이죠. 염려를 하지 않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아프면 염려합니다. We worry when we get sick. But if we continue to worry, if we do not learn to stop worrying about our health, it doesn't help our health. 그렇죠? 계속 염려하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죠.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아픈 것이 나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셨죠. 그런데 걸리신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걸리신 분들이 더 죄송하다고 걸린 것도 아니고요. 또 걸리신 분이 많이 아파서 크게 위험했던 경우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스테이칼리스도 그렇고 또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중에서는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코로나에 걸리면 아니면 다른 병으로 입원하셨다가 코로나까지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냐 아니면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네. 무엇 때문이냐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유행병이 돌 때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크게 충돌이 되는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필요 없다까지 하는 분들이 많죠. 백신도 필요 없다. 네, 그거는 그분들의 소신이고 철학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이 팬데믹이 돌면 그냥 뭐 백신 다 맞아야 되고 마스크 꼭 끼고 있어야 되고 잘 때까지 마스크 끼고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가요? 백신 다 맞았는데 코로나 걸려 돌아가신 분도 꽤 있어요. 한 번도 안 맞았는데도 건강하게 계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거는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학점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나 삶의 필요를 부인하는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를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거라는 거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만큼 몸의 필요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부인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그것들을 위한 계획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하고 계획하되 쓸데없이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다 해놓고도 계속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해놓고도 계속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nervous Nelly라는 표현이 있죠. 항상 걱정합니다. nervous Nelly라고 별명을 붙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할 때는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의 반대는 평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평안은 신뢰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부 사장 일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 감사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모든 지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요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의 반대는 신뢰입니다. 혹은 신뢰를 포함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다른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의 심한 박해를 받고 취업의 기회까지도 쉽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염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학업이나 취업이나 직업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기도 하나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에서 제가 제일 좀 감사하다고 좀 이상하시죠. 아무도 저한테 기도 못하고 마도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 물론 뭐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 잘 들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어떤 중요한 과제가 앞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네, 제가 총회 가면서 왜 여러분이 기도 못하랍니까? 그냥 총회 갑니다 광고해도 되죠. 뭐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제가 동사무라서 못 돌아올까봐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은요.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이사를 갑니다. 뭐 여행을 하게 되면 물론 목사님 오늘 저녁에 라면 먹는데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거 말고 중요한 것들 그래서 휴가를 간다든가 여행 간다든가 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서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행하시는 분들 꼭 그런 기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즐겁게 유익하게 하되 이해해 주시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독교 유적지를 갈 때 그냥 저 사진만 증명하시면 전부 찍고 오시겠어요? 거기에 오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 쓸 거거든요. 같이 보다가 이거 뭔지 당신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리대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겠어요. 여러분 좀 직접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옥기 원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현덕 원사님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시면 어때요? 커피 한 잔 하려고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커피 마시러 갈까 안 돼요?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옥기 권사님이 와 계신다고 미리 연락이 왔어요. 이옥기 권사님 목적이 됐습니다. 권사님 목적은 이옥기 권사님의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죠. 전도를 해달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가 이옥기 권사님이 미술을 전공하셨잖아요.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잠깐 미술에 잠깐 나오다가 역경사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서양 미술사를 보면 기독교 미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죠. 그 많은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 사도들에 대한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 권사님이 떠날 때에서 예수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중에 세례 받으시고 영의 권사로서 수제를 받으셨는데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 특별히 예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것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전공이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서양 미술의 핵심이 르네상스 예술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내가 학위를 받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염려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됩니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나 학업이나 직업을 염려한다고 해서 건강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트랜지트를 하면서 라면이나 아이스크림 뭐 옛날 얘기예요. 대한항공이 꼭 거기 거쳐와야 하는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에서 꼭 급유를 하고 소유로 팔아먹으려고 강제 착륙을 시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라면이 너무 비싸서 라면이 18불인가 10불이었고 아이스크림 5불밖에 안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데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군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챙기는 게 있었습니다. 하도 저를 쳐다보길래 좀 미안해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가지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알고 보니까 마이애미에서 그 크루즈에서 일을 하는 인도네시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코리안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지만 그 크루즈십에 같이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인들이 꽤 있었는데 이분들이 매일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김치 먹는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거의 같은 김치를 먹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청년이 냄새가 나니까 이제 가본 거예요. 김치 냄새가 나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같이 먹자고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자고 해서 거의 매일 저녁 김치찌개를 얻어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좀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먹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한국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 사람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그럼 너는 종교가 뭐냐 하면 머슬림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대기타야 되는 시간을 얘기를 못하고 끝났는데, 김포에 내렸는데, 김포였습니다. 김포에 내렸는데, 2층에 그 트랜스 라운지에 침통이 또 있는 거예요. 저도 대만을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 가면 늘 이제 우동을 사먹었거든요. 근데 또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너 우동 좋아하냐? 이렇게 좋아한대요. 우동 한참 그런 먹으면서, 그때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있어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또, 머슬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라는 선지자를 아니냐. 머슬림들은 예수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예수라는 선지자를 아니냐? 안 돼요. 어떻게 살겠냐?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거기서 시작을 해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듣고 있다. 이 쭉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를 믿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개인은 조건인데, 내가 집에 가서 크리스천이었다고 아버지한테 맞아줍니다. 인도네시아 휴가를 가서 중요했어요. 맞아줍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회를 못 가고, 마이애미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를 갑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김포공항에서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냥 우리만을 위한 일상생활에 멈추면, 우리는 열매 맺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지금은 비행기에서 옆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전에는 80년대, 90년 출장을 다니면서 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화 자체를 꺼리고, 특별히 영적인 대화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또 다른 관광을 하거나 할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삶에서 몇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스턴 목사님이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책임에서 면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십니다. 공중의 난세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해드립니다. 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고 먹여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책임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먹이실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방관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이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는 경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고독하게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죠.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옆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혼자 사망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회가 되었는지 안타까운데요. 현대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느 한 동네, 고베 근처의 동네에 들었는데 거기는 정말 노인들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 동네 지자체장인데 그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 하면 매일 서로 옆집에 안부 전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섯 집에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뭐 복지사건이 아니라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독사나 이런 불의의 사고를 막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유치원과 학교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소아과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거를 전부 경로관과 노인 대학 이런 거 다 바꾸어서 노인들이 항상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만 먹고 산다라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이웃과 함께 우리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참여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신뢰와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물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힘써서 진행해 나가지만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을 때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요. 이게 좀 재밌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냐고요?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염려하라고. 그래서 염려는 사실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염려를 오늘 합니다. 미리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다. For tomorrow will be anxious for itself.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업이나 일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중요합니다. 의식주와 학업과 일과 관계와 가정이 다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 여정 안에 있는 과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은 일이나 의식주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가족들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염려를 하시더라도 이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염려가 하나님의 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Kingdom of God means the rule of God.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Seek His kingdom is to obey God faithfully.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또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안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며 섬기고 전도해야 하는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가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개념, 복음의 의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사회 정의를 포함합니다. 전도만을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를 의의가 이 땅에 실천되도록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전부 위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질서와 사회 정의를 지키고 실현해 나가고 부정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의 복음적인 사명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몸을 쌓아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모든 것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또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이제 걱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영적인 투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취업하며 어떻게 일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염려하기만 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염려와 신뢰와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지막 찬송 1절과 3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